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땅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곧 있으면 저희들 가운데 도래합니다. 좋으십니까? 네. 네, 저는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그날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 태어났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내가 또는 세례를 받고 또 교인이 되어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분은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처럼 사랑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또 이 성경적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성탄절이 기쁘다가도 한 번쯤은 저를 돌아보게 하는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때로는 밖에서 들리는 캐롤 소리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그 즐거움을 보면서도 때로는 씁쓸함을 어찌할 길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이미 2000년에 죽으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저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니 이를 어쩌고 여러분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가족끼리 하루 진탕 노는 날 되지 마시고 지인들과 함께 성탄절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정말 여가다운 여가생활하는 그런 날 되지 마시고 정말 하루 온종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이 과연 내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좀 그날만큼은 제대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저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수요 설교를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마가 다락방에 담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리 발을 씻기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는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래서 11명의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6장까지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과연 마지막 그 모든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기 이전에 정말 11명의 진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장 곧 있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이 14장의 16절부터 31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이 있고 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낼 보혜사가 있는데 그 성령은 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존재 또 이러한 분이시란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6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 뭐겠습니까? 기존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중에 성령에 대해서 알고 계신 여러분의 성령론 중에 과연 보혜사 이꼬르 과연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땅 가운데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는 헬퍼, 돕는 자, 컴포터, 위로자,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 있지요. 또는 로이어, 변호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옆에서 돕는 분. 그게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위로를 받았습니다. 평강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쫓겨났지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중보자 한 분이 계시다면 오직 그분은 죄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어야 되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 되셨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중보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되고 홀로 남겨진 너희들 위해서 나는 누구를 준비한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보혜사가 들어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돕는 자가 없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함은 무슨 뜻이냐?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것도 힘써 일하신다. 그래서 힘쓸력 일사 힘써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하라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지금 우리에게 뭐 하신 거죠? 예수님께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때 오리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령 강림, 그것을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진짜 다시 재림할 거다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성령님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신가? 우리 17절 같이 한번 중반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눈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첫 번째, 진리는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느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70년대, 80년대 잘못된 성령이 들어왔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특히 한국교회는 성경론이 있어서는 참으로 위험한 요소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귀신론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암을 걸리면 암을 걸리게 하는 귀신이 내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거나, 어깨가 아프면 내 어깨를 아프게 하는 귀신이 들어왔다거나, 머리가 아프면 내 머리에 두통을 일으키는 귀신이 들어왔다거나, 이러면서도 그게 전혀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하면 무엇? 성령하면 뭐 장풍을 쏴야 그게 성령이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하면 뭔가 쓰러져야 하고, 성령이 들어오면 뭔가 뒤집혀야 하고, 뭔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요 성령 충만인 줄 알고 그것들을 강구하고 그것들을 찾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여기서 진리의 영이란 건 뭐냐면 이성적인 영역과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걸 말하냐, 인격적으로 교제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말은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인 것 안에서 정말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전혀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또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무엇이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진리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진리를 분별하게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죠. 제가 소도 이야기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다. 묻겠습니다.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진리죠. 이것을 믿고 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거듭났다라고 믿는 것, 그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내게 알려주신 거죠.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두웠던 비진리들이 뭐합니까? 물러가고 내 안에 진리들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도저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조물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실을 믿게 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좀 멉니다. 거리가 26절에 기록됩니다. 보혜사와 동일하게. 자, 26절 그 보혜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진리 그 자체였지요. 그런데 그 진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시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한테 뭐합니까? 모든 것을 첫 번째 뭐합니까? 가르치시죠. 머리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지식을 강제적으로 주입하고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부학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라 그냥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서 뭐합니까? 나를 가르치시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하라? 생각나게 하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3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제자들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말해줘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래서 그냥 무엇 대단한 기적과 이사와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 대신에 우리가 무엇하기를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자꾸 뭐하도록? 생각나게 하도록.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지만 자꾸 우리 안에는 어떠한 습성이 있냐? 자꾸 비진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비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꾸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맛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진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뭘 볼 수 없느냐? 비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앞에 주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누구일까요? 예수. 여러분, 정말 신학적인 교리 하나 이해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잘 들어보시죠? 성령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성령님의 제3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거기에 종속되는 거죠. 느닷없이 성령이 와갖고 장풍을 쏘는 게 아니고, 느닷없이 와가지고 제2의 홍해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리로 계시하셔서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어떤 것을 역사로 나타나시냐?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또 예수님이 기록하신 모든 말씀들을 뭐하게 돼요? 깨닫게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뭐하게 하여? 깨닫게 해요. 여러분, 저야 여러분이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 66권을 읽어서 깨달아 이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 아신 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하셨냐? 성령께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진리로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진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전에 14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의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단독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역,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철학대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일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름 그 이름으로 오셔서 일하신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성부, 성자, 하나님께 철저하게 종속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 사역 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사역을 대단한 기이한 것으로 뭔가 파워풀한 어떤 대단한 역사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성령의 사역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1980년대 부모님 곁에서 부흥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총신대학교 들어가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몇몇과 여러 교회와 여러 교단이 그 당시에 잘못된 성령론에 의해서 일곱 글자로 신학자들이란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열광주의. 지나친 열광주의. 성령께서 갑자기 암덩어리를 떨궈쳐 내버리고 성령께서 갑자기 피를 토하게 하시고 막 성령께서 막 이 안에 막 불로 임해서 막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지나친 열광주의. 그리고 그 일을 해야 그건 성령 충만이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말씀 깨닫고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어지고 가만히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그 사역들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먼 일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병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1980년대, 70년대 한국교회의 잘못된 성령론,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나친 열광주의로 성도들을 들여다 놨다만 한 거죠. 저도 짧은 세계지만 그 마지막 끝자락에 저도 잠깐 있었고 그 일 학교 학생으로서 부흥 강사님 오시면 항상 들었다 놨다 무슨 사역하신다 무슨 사역하신다 무슨 사역하신다 그냥 성령님께서 하신 그것만 말씀만 깨달아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건 몰랐다가 나중에 대학교 올라가서 제가 말씀 사역이라는 걸 처음을 접하는데 아 이거야말로 진짜 성령의 사역이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칠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가면서 설교하시는데 말씀 사경을 하시는데 정말 성도들이 불받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떠나는 역사, 눈이 지워진 역사, 뭔가 귀한 질병들이 떠나는 역사 하나도 없는데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들을 풀어 설명하는데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동반하여서 그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면 내 안의 감정은 움직이지 말라 해도 움직이게 되고요. 그렇게 성령님이 내 감정을 한번 시작도 시작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역이고요. 기도원에서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고 평범한 우리 교회 사역은 아무 사역이 아닌 그런 게 아니에요. 특정 부흥 강사 목사님만 하는 것이 성령 사역이고 보통의 평범한 일반 단임 목회자들은 성령 사역과 성령 충만함이 없는 목회자고 아니고 기도원을 주구장창 다녀야 성령 충만한 성도고 그냥 교회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비성령 충만한 성도고 아니고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이단이에요. 왜? 이원론입니다. 기도원을 가야 영파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영파가 아니고 기도원을 가야 성령 충만하고 여기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해야 성령 충만한 목회자고 그렇지 못하면 비성령 충만한 목회자고 철저한 이원으로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고 이야기했던 헬라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흑백 논리로 살아가지요. 동전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전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거예요. 이 앞면도 동전이고 뒷면도 동전인 거예요. 앞면만 동전이고 뒷면은 동전이 아닌 게 아니라 앞면과 뒷면 모두 동전인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그분께서 하셨던 사역을 동일하게 그분의 사역 연장에서 그분의 사역 연장선상에서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고 그분의 사역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 안에 거둬야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고 성령 역사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주님께 와서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를 않아요. 그런데 기도해요. 그러면 뭐가 되시냐고 제가 이야기했냐면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개포, 장식이고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다. 중요한 건 또 다른 방법으로 성경만 열심히 읽어요. 이가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열심히 말씀만 있습니다. 뭐는 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적으로 되게 드라이한, 되게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되어져 가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의 역사가 파워풀하게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기도함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죠. 말씀 읽는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렇게 딱 이원론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죠. 성령의 사역도 항상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처럼 뗄 데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상한 것 또는 기이한 것 뭔가 좀 특별한 것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시기보다 그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만이 내 안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성경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이 그 다음 우리에게 무엇던 영들을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성령은 첫 번째 진리 영이지만 두 번째 어떤 영이냐? 구원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도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슨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성령께서 사역하신 것은 철저하게 어디로 국한되냐? 구원 안에 국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구원이란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란 거죠. 23절 말씀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뭐합니까? 내 말을 지켜요. 또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구원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 삼아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냐?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 사역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좀 협소한 의미였습니까? 아니면 너무 광대한 의미였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뭔가 내 뚜껑이 열려야 돼요. 막 내 영안이 막 열려야 돼요. 막 내 입술이 선포할 때마다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되게 현재는 되게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그건 누구에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성령 충만하면 100% 예외 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는 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내 과거의 모습 속에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 뭘 깨닫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선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저 미물 중에 미물인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까지 시작된 첫 번째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우리가 뭘 변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게 우리의 존재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그 전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했다고 했는데 다 헛것이었구나. 왜? 내가 여전히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첫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신 일, 내 존재의 변화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면 저 사람이 변화된다?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원 영역 안에서 내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무엇 때문에 탄식하시느냐? 내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 완고하고 이 강팍하고 이 돌처럼 굳은 양심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지. 야, 왜 네가 그것을 못하느냐? 왜 홍해를 가리지 못하고,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너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탄식하실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의 인격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성령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초도 관심 사역입니다. 목회자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 안에 있는 그 내면, 그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 그 안에 아락한 것들, 그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 존재가 산산조각 나고 정말 성령님께서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존재는 변화되지 않고 철저하게 외부적인 환경들, 다른 사람들, 무엇 다른 것들, 다른 것들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들여서 그 일들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집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난 역사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것도 어떠한 것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심, 또 말씀에 대한 관심, 추구하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 정말로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정말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의 모습들이야. 이것들에 대한 관심은 씨꾸리만큼도 없고 그저 다른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혈안된 모습 속에 성령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이 단락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참 세상에도 관심 많고, 참 세상 사람들의 그 가지가지 모습에도 참 관심 많고, 참 밤나라 배나라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들도 참 많고, 내 존재의 변화보다는 다른 존재의 변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삶의 모습에 대한 관습과 그것들에 대한 정죄와 지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종속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구원과 그 구원을 누리는 삶에 관련하여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셀 리더가 셀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지 못하고 조사가 아이들의 눈물과 그 한순의 삶을 터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을 먹이는 것이 구원 사역이고 셀 리더가 셀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의 구원 사역이고 교사가 아이들의 삶을 터치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것이 그 교사의 구원 사역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의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 사역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게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 개인과 그저 소수의 집단의 일들만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정말로 그 영혼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심 그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고 우리는 그 일들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들에 우리는 전심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의 변화와 이 교회의 변화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와 더불어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른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첫 번째 진리 영으로 일하시고 두 번째 구원의 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일하시냐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지금 이 제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 앞에서 사라지는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 가운데 이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여라. 그런데 앞에 있어요. 보니까 또 뭐라냐 곧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가 아니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냐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냐 십자가를 통한 평안이라는 사실이죠. 십자가를 통한 평안만이 왜 진정한 평안이냐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세상에서 조금 나은 것을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은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인 평안이죠. 그러나 여기 말하는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은 어떤 것을 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혼에 주어진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떤 평안일까요?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 낫냐 교회는 세상보다 좀 더 나은 곳을 주는 곳이 아니지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좀 더 나은 곳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 십자가의 평안,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진짜 우리를 마음입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평 안으로 자유한 자는 뭐 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경 앞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잠깐 그 일시적인 평안이 끝나면 또다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공포가 따라오고 또 다른 불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인 평안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헐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평안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평안이 되어지고 그 평안만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샬롬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냐. 이미 우리는 한편의 영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화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결말이 있습니다. 영화에는 결말이 있어요. 대부분 그 결말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해피엔딩, 두 번째는 새드엔딩.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는 슬픔이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죽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해피엔딩이거나 두 가지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항상 새드엔딩, 결코 행복한 엔딩이 아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이 나 안에서 진리로, 그분이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그분이 내 안에서 평안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화, 우리의 개인적인 영화, 우리가 찍는 모든 영화의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앞으로의 수많은 핍박과 환란은 존재할 터인데 하지만 너희들의 마지막 삶의 끝자락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 고난 가운데 너희들 순교당할 수 있고 너희들 죽을 수 있고 영혼이 괴로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너희들을 천국에서 만나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 그런 영생의 역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해피엔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종속되어 사역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구원과 관련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마지막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또 근심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각절하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평안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